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중국 상무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도 이날 상무부를 찾아 미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된 오늘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서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축함 맥캠벨함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주변 12해리 이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전개는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군함과 군용기를 현장에 파견해 미 구축함을 확인하고 경고했다며 미국에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을 물리치고 또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 철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미군의 협력자인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터키가 미국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철군 시간표는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 주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이 보안초소를 급습해 경찰 등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드기스 주정부 관리는 탈레반이 어제 늦은 시각 검문소 두 곳을 공격해 경찰 14명과 친정부군 7명 등 2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군과 탈레반 측의 교전 과정에서 탈레반 대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며 보안군 30여 명을 사살하고 정부군의 무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탈레반이 지난달부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아프간 내전 종식과 평화협상 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의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장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둑 강국인 일본에서 최연소 프로 바둑기사가 탄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 초등학교 4학년인 나카무라 스미레 양이 주인공인데요. 일본 기원은 나카무라 양이 영재 특별 전형으로 입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무라 초단은 연수 기간에 거쳐서 오는 4월 1일 정식으로 프로 기사가 되는데요. 입단할 때가 되면 나카무라 초단의 나이는 만 10살로 현재 11살 6개월인 일본 기원 최연소 입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나카무라 양은 특히 한국에서 바둑 유학을 했다는데요. 2015년부터 나카무라 양을 가르친 한종진 구단은 나카무라 양이 대국할 때 집중력이 좋고 승부욕이 있어서 앞날이 기대된다며 특히 아버지가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딸을 승부의 세계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원은 중국과 한국 기사들에 맞설 유망주를 키우기 위해서 영재 특별 입단 전형을 신설했고 그 첫 사례로 나카무라 초단을 선발했는데요. 일본 기원은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나카무라 초단을 세계적인 기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도로 구름길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1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리 레닝이 부릅니다. 뮤지컬 My Fair Lady에 나오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당신과 마주치기 위해 당신은 사는 동네에서 기다린다고 노래하는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들어보시죠.
I have often walked down the street before, but the pavement always stayed beneath my feet before. All at once am I seven stories high. There lilac trees in the heart of town. Can you hear a lark in any other part of town? Does enchantment pour out of every door? No, it's just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And the towering feeling just to know there's nowhere else on earth that I would rather be. Let the time go by. What care if I can be here on the street where you thank you. stop and stare. They don't bother me, for there's nowhere else on earth that I would rather be. Let the time go by, I won't care if I can be here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 또는 실종한 난민의 수가 25% 이상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군요.
네, 미국 정부는 터키가 쿠르드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에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볼튼 보좌관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터키를 방문 중인데요. 이스라엘에서 6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당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조만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에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패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리아에 주둔 중인 약 2,000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의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원하는 철군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네, 볼튼 보좌관은 IS 잔당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잔당을 완전히 물리치고 또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터키가 미국이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는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여부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시리아 내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YPG의 협력으로 큰 전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합군의 하나인 터키 정부는 이 YPG가 지난 1980년대 쿠데타를 일으킨 자국 내 반정부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연계 세력이라고 보고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는 이 YPG가 주요 우군인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이 IS 격퇴전에서 이 쿠르드 민병대 YPG는 시리아 민주군을 이끌면서 지상 임무를 수행한 핵심 우방군이었는데요.
예. 예,
하지만 터키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인 이 만비지에 주둔 중인 YPG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쿠르드 민병대가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은 어깨를 맞대고서 테러 세력과 싸웠다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국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철군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함께 협력해온 쿠르드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또 IS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운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군 시기나 철군 규모에 대해서도 밝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철군의 일정표는 없고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기 한해 주둔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려질 수 있음을 처음 공식 확인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 미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 미군 병력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철군을 일부 수정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철군 결정이 영내 세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 철수에서 일부 잔류로 방침을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IS가 시리아에서 완전 패퇴하고 있고 터키가 IS와 싸울 거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터키 정부가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공중지원과 수송지원 등의 대규모 군사지원을 요청했다면서 터키 IS 격퇴 능력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의 맥캠벨 이지스 구축함이 6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에서는 시사군도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셀 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차관급 실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도발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 당국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레이첼 맥마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도한 영유권 주장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구축함인 맥캠벨이 파라셀 군도 주변 시비에리 해상을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특별히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를 명시하지는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맥마 대변인이 이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지역 중에서도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구축함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미국의 군함이 진입한 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맥캠벨 함의 진입을 확인하고 중국 정부가 즉각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했다면서 미국은 즉각 이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 조치를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실시됐는데요. 자, 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루캉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양국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다만 양측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맥캠벨 함의 작전 활동이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차관급 무역 협상이 재개된 상황인데요.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무역 분쟁에 대한 90일 휴전에 합의했고요. 지금 첫 대면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양국 간의 무역 쟁점을 조율 중입니다.
네, 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U자 형태로 9개의 선, 이른바 남해 9단선을 그어놓고 이 해역의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필리핀이 제소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미국은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미국의 해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군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난민의 수가 전년도보다 4분의 1 이상이 줄었다고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전체 사망 또는 실종자 수는 약 3,140명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2,260여 명으로 약 25% 줄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 유럽에 도착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중해를 무사히 건너서 유럽에 도착한 난민의 수도 35% 정도 줄었습니다. UNHCR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약 17만 2천여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11만 3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UNHCR의 살린느 슈미트 대변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중해가 이들 난민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렇게 불법 난민 수가 크게 줄어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유럽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반난민 정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지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불법 난민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오성운동 등 극우 또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당 등이 승리하면서 반난민 또 반유럽연합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2017년에는 리비아 등지에서 건너온 불법 난민의 수가 12만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2만 3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스페인은 지난해 도이리어 난민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에 도착해서 등록을 신고한 사람이 거의 5만 6천 명에 달하면서 현재 스페인은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주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는 매일 하루 평균 약 150명이 도착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셈입니다. 당시 주로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넘어오는 불법 난민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초비상에 걸렸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이 빗장을 걸어잠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에는 이들 난민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던 이탈리아나 독일 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반난민을 기치로 내세우는 정당들이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유럽 사회에서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대중영합주의 정권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중해에서 난민들을 구조한 인도주의 선박의 입항마저 금지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유럽연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리비아를 비롯해 내전 등으로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경 보호와 국내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서 이 난민의 발생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지난해 유럽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난민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로 1만 3천여 명이었고요. 이어서 모로코, 말리 순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17일째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12월 미국 실업률이 3.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국 록밴드 퀸을 다룬 영화가 주요 부문을 휩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나지 않으면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긴 셧다운이 1995년에 21일이었는데요. 이번 셧다운이 7일로 17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남부 국경에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를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양쪽 다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의회 지도부와 회동한 뒤에 장벽 예산을 받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6일에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위협했습니다.
We're looking at a national emergency because we have a national emergency. Just read the papers.
네, 국가 비상사태를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신문을 보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비상사태라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crisis at the border of drugs. Of human beings being trafficked all over the world.
네, 마약이 유입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남부 국경을 통해 마약과 범죄자들이 들어온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장벽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군 병력을 동원해서 장벽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 예산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국방부를 포함해서 보건후생부, 보훈부 등은 이미 몇 달 전에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이미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6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현지 군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일이 있긴 하지만 국경 장벽 건설에도 이런 방침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셧다운, 일시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부서는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인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국토안보부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이 이 국토안보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형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네.
이 다른 쪽이 내다보이는 강철널 형태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콘크리트 장벽을 싫어하니까 강철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백악관이 장벽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6일 의회 지도부에 보냈는데요. 이 장벽 건설 예산 외에도 또 남부 국경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인도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8억 달러를 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경 지역에 이 중미 출신 이주자들이 밀려들면서 현지 이민 당국자들이 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장벽이 비도덕적이고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작다며 반대하고 있죠.
네.
예, 지난 주말에도 백악관과 민주당이 협상을 계속한 걸로 아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 민주당 지도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이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면서 이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 진전이 없었고 또 추가 회동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쪽에서 강철 너를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아직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강철 널 제안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하원에서 이 정부문을 열기 위한 지출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막혀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국토안보부는 2월 8일까지 일단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올 회계연도 말까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벽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또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법안은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정부 문을 열자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재무부 등 일부 부서부터 이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인데요. 이 새해가 되면은 이 미국인들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셧다운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돈을 내야 하는 반면 이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국경 장벽 예산을 받기 위해 셧다운을 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네.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면서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일단 셧다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중도로 분류되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콜린스 의원은 6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2018년 12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네, 4.15 전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BLS가 발표했는데요. 지난 12월 실업률이 3.9%를 기록했고 이 기간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31만 2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예상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 예상치는 실업률이 3.6%였고 일자리 추가 수는 17만 6천 개였는데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일자리 추가 수는 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자, 12월 실업률이 3.9%로 11월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12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높게 나온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새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고 노동통계국은 설명했습니다. 사실 미국 실업률은 지난 1년 새 하락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실업률은 4.1%였고요. 또 지난해 12월 미국 내 전체 실업자 수는 630만 명으로 전달보다 27만 6천 명이 늘었는데 하지만 1년 전 미국 내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은 당시에는 660만 명이었으니까 많이 준 겁니다.
네. 자, 12월 일자리 추가 수가 31만 2천 개였는데 그럼 지난해 추가된 일자리는 모두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2018년 한 해 동안 일자리 260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17년에는 220만 개가 추가됐었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는 일자리 추가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건 분야와 전문 사업 분야 그리고 요식 업종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보건 분야에서 5만 개, 전문 사업 분야에서 4만 3천 개, 그리고 요식 업종에서 일자리 4만 1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자, 이 고용시장 지표에서 또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이 27달러 48센트가 나왔습니다. 이 전달인 11월보다 11센트가 올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시간당 임금은 이 3.2%, 액수로는 84센트가 올랐습니다.
자, 그 밖에 눈길을 끄는 지표로는 또 어떤 항목을 들 수 있을까요?
네, 11월과 10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는데요. 11월 일자리 추가 수는 15만 5천 개에서 17만 6천 개, 10월은 23만 7천 개에서 27만 4천 개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10월에서 11월 일자리 추가 수가 그러니까 애초 발표보다 5만 8천 개가 더 나왔는데요. 이 수정된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난 석 달 동안 일자리는 매달 평균 25만 4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그간 보여준 이 상승세가 10년 들어선 꺾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고용시장이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4일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재차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군요.
네, 75차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골든글로브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영화계에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다음 달 말에 있는 아카데미상 수상작들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중요한 상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는 어떤 영화가 골든글로브 수상의 영광을 누렸나요?
네, 극영화 부문에서는 영국 록밴드 퀸에 관한 영화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퀸의 노래들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또 퀸의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또 퀸 리드 보컬, 이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았던 라미 말렉 씨가 극영화 부문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우주연상은 아내에서 출연한 이 글렌 클로즈 씨가 받았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는 좀 다른 결과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브래들리 쿠퍼 씨, 또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 씨가 출연한 스타 탄생, A Star is Born이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등 이 주요 부문을 휩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스타 탄생은 쉘로우라는 노래로 주제가상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이 보헤미안 랩소디나 스타 탄생이나 모두 흥행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네, 맞습니다.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에서 인기였다고 합니다.
예.
뭐 한국에서는 뭐 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는 등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퀸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의 이 향수심을 자극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는요, 일반인들로부터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 평론가들의 반응은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 결과가 더욱 의외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날 남우 주연상을 받은 라미 말렉 씨는 퀸과 또 평생 즐거움을 준 프레디 머큐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시상식에는 퀸의 기타 연주자 브라이언 메이, 또 드럼 연주자 로저 테일러 씨도 참석했습니다.
네, 자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는 달리 극영화 부분과 희극 뮤지컬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상을 주죠.
네, 올해 희극 뮤지컬 부문에서 작품상은 1960년대 천재 흑인 음악가와 이 백인 운전사 간의 이 우정을 그린 그린북이 받았는데요. 그린북은 각본상과 남우 조연상까지 휩쓸면서 이날 이 최다 부문 수상작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우주연상은 바이스에서 딕 체니 전 부통령 역을 연기한 크리스찬 베일, 또 여우주연상은 한국의 이 여왕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페이버릿이라는 영화의 올리비아 콜맨 씨가 받았습니다. 이 더 페이버릿은 18세기 초 영국 앤 여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벌어지는 궁중 암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자, 올해 골든글로브의 특징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캐나다 출신 한인 배우 샌드라 오 씨가 이날 공동 사회자로 나선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시아계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사회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또 오 씨는 이날 텔레비전 연속극 부문 이브 주기극으로 이 TV 극영화 부문의 여우 주연상을 받아서 기쁨을 더했는데요. 이 아시아계가 또 이 극영화 부문에서 주연상을 받은 것도 뭐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샌드라 오 씨는 사회자 요청을 받았을 때 두려웠지만 변화의 순간을 보기 위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히 올해 후보들의 면면을 보라면서 이 영화계가 다양성 면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곡 한번 들어보죠. 영화 A Star is Born, 스타 탄생의 주제가 Shallow,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 부릅니다.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ll fall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Tell me something, boy. Aren't you tired trying to fill that void? Do you need more? Ain't it hard keeping it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모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이 닿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첨단 IT 기술은 여가 오락 분야에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디오 게임이나 VR이라고 부르는 증강현실 기술을 응용한 게임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이런 최첨단 IT 기술로 가득한 특별한 놀이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른들의 놀이터 투비 서커스.
야외 놀이공원에 가면 느낄 수 있는 흥분과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바로 투빗 서커스 공원입니다. 널찍한 실내 공간에 각종 조명과 레이저 광선이 오가는 이곳은 언뜻 보면 대형 실내 오락실 같기도 한데요. I think it takes the whole
arcade game venue to the next. 여긴 한 차원 높은 오락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몇 개를 했는데 벌써 숨도 차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니까요.
이 여성의 말처럼 투빗 서커스는 컴퓨터와 카메라, 센서 감지기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쪽 공간에선 사람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증강현실, 즉 VR 기술을 이용한 게임으로 특수 안경으로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악당을 때려잡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선 방문객들이 사 먹는 음료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제조합니다. 이 남성은 로봇이 만들어주는 음료는 처음 마셔본다며 로봇 팔로 술을 섞어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투빗 서커스 공원은 최신의 혁신 기술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인데요. 투빗 서커스에선 매일 첨단 게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We're standing here in the Two-Bit Circus shop, and the Two-Bit Circus shop shares a wall with.
본사는 투빗 서커스 작업실과 투빗 서커스 공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투빗 서커스 작업실에서 낮 동안 직원들이 각종 게임을 만들어내고 저녁이 되면 바로 옆 이 투빗 서커스 공원에서 바로 시연을 해봅니다. 늘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실현하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팀원들이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투빗 서커스의 에릭 그레드먼 공동 창업자는 원래 군사용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했다는데요. 동시에 서커스, 즉 교회단에서 공연을 펼치는 교회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단 공연을 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각종 아찔한 묘기를 선보였죠. 서커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 만들기와 시연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빗 서커스 역시 서커스, 교회단이긴 한데요. 외발 자전거 타기나 불쇼 등 각종 묘기를 VR이나 로봇, 레이저 등 첨단 기술로 벌이는 교회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브렌트 부시넬 씨입니다. 부시넬 씨의 아버지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아타리를 창업한 놀런 부시넬 씨입니다. My dad wants to move in
here. He freaking loves this place. 저희 아버지는 우리 회사를 정말 좋아하시고 항상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뭘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지 큰 관심을 보이시죠.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투빗 서커스. 크기가 웬만한 백화점만 한데요. 부슈네 씨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요즘 미국에선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많은 대형 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투빗 서커스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린 대형 쇼핑몰의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놀이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미 전역 수백 개 도시에 존재하죠. 그런 공간에서 투빗 서커스 공원을 시작해보고 최적화시켜서 점차 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부시넬 씨는 미국을 넘어 언젠가 해외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투빗 서커스 공원이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 옷을 입은 워싱턴 DC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
쓰레기 수거차라고 하면 어두운 색깔을 한 투박한 트럭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워싱턴 DC에선 전혀 다른 분위기의 쓰레기 수거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 옷을 입은 25대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가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바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워싱턴 DC에선 이 중요한 일에 쉘비라고 부르는 특별한 트럭이 투입됐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셀비를 운전하면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전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 수거차 운전사인 샌더스 라이트 씨는 자신의 트럭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런 트럭이 등장한 건 5년 전으로 시민들의 재활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하나요. 그림이나 사진 등 예술 작품의 원본을 비닐에 복사해 트럭에 덮어 씌우면 새로운 모습의 쓰레기 수거차가 탄생하는데요. 이런 쉘비를 운전하는 라이트 씨도 즐거워하지만 거리의 시민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이 여성은 쓰레기 수거차가 도시에 색을 더한다며 무척 좋아했는데요. 라이트 씨는 자신의 트럭이 그림 옷을 입은 후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묻거나 초콜릿과 같은 먹을 걸 주는 시민들도 있다고 하네요. It just make you feel good that you can have some citizens come out.
시민들이 다들 환영해주고요. 또 아이들이 다가와선 와 정말 멋진 트럭인데요 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향해 감사한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해요.
시민들은 수거차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림이 덧입힌 트럭을 지켜보는 화가 마이클 크로세 씨에겐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This takes my art and puts it onto a truck that's going to get seen in
제 그림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쓰레기 수거차에 부착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크로세 씨의 원본 작품은 연방 의사당 등 워싱턴 DC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담은 사진 작품입니다.
It's actually a combination of probably 250 images.
제 작품은 250개의 이미지를 결합해 만든 겁니다. 캔버스에 담긴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비닐에 인쇄한 후 트럭에 덧댄 거죠.
크로세 씨의 작품은 워싱턴 DC의 활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DC라고 하면 너무 정치적이라는 게 세계인의 생각이죠. 하지만 직접 살아보면 그런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 작품들은 그런 워싱턴 DC에서의 일상과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차이다 보니 자신의 작품에 먼지나 쓰레기가 묻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크로세 씨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Grit and garbage is part of city living, and I think
저는 도시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일부러 작품에 모래나 콘크리트 이미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에 쓰레기가 묻는 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거칠고 힘든 일인 만큼 트럭들은 몇 년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게 된다는데요. 워싱턴 DC 시민은 덕분에 쓰레기도 치우고 다양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항상 점심, 저녁 먹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음식에 관련된 표현들 배워볼까요? Foodie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식도락가 또는 미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 a huge foodie.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To pig out. 돼지처럼 먹는다는 뜻인데요. I pigged myself out last night. 어제 저녁 돼지같이 먹었어. Food baby, 배가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많이 먹고 나서 배가 음식으로 꽉 찼을 때 임신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 food baby라고 해요. I ate too much for dinner and now I have a food baby.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많이 나왔어. Food coma는 식곤증인데요.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졸리고 배가 많이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I'm in a food coma. 나 식곤증이 왔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m a huge foodie. I pigged myself out last night. I ate too much for dinner and now I have a food baby. I'm in a food coma. 오늘은 음식에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캠벌리 맥카버의 산타페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ouston girl with roots so deep I'd never leave my home. Still I venture out to see this world. Travel sometimes take me far from starlit Texas skies. I bow my head and I think of you and I see Santa Fe. Listening to the mariachis play, walked up to my soul that night, framed by pink cloud skies. I raised my head and I found the truth when I saw Santa Fe in your eyes. Santa Fe, won't you take me away? Compete with the golden brown when I see Santa Fe in your eyes.